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이지만 오늘은 교회에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내 마음에는 가장 그래도 교회답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아마 각자들 다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교회가 교회답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교회답다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교회답다? 예, 라는 질문을 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그 바나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그룹인데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니까는 이제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이 바나 그룹이 2,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교회는 어떻게 생긴 건물이 가장 교회스럽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건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교회의 어떤 내적인 어떤 이야기를 묻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교회 건물 자체를 보면서 교회스럽다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은 뭐 많이 쉽게 할수 있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traditional한, 그러니까 즉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가 제일 교회스럽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의외죠?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조금 구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현대 오피스 빌딩 같은 게 이제 많죠. 다 완전히 그 비즈니스 센터 오피스 빌딩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요즘에는 교회의 어떤 그런 상당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형태보다 오히려 교회 건물 형체가 좀 오래된 교회스러운 그런 경우에 오히려 교회의 다음을 느낀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의외죠, 그죠? 40%, 한38% 되는 사람들은, 아, 그래, 현대식이 좋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의 90% 되는 사람들은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또 80%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건축물이 교회 건물로 좋다. 그래서 금방 눈에 띄는 십자가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꼭 무슨 그 교회가 옛날에 시골 교회처럼 아주 조용한 그런 전원 풍경이 있는 곳에 교회의 첨탑이 십자가 첨탑이 다 있고 하얀 외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꼭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금방 볼수 있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곳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아늑함을 느껴지고 지금 차분하게 가라앉고 막 들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깨끗함을 원한다 그래요. 뭐 그러겠죠, 당연히. 어떤 무슨 시장에 무슨 마켓플레이스처럼 돼 있는 데를 원치는 않겠죠.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뭐 소위 얘기하는 early adopter들 있죠. 뭐 물건 같은 거 나오면 빨리 먼저 사용을 해봐야지 식성이 풀리는 분들은 교회도 뭔가 기계처럼 이렇게 합리성이 있고 우리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건물을 생각을 할 거고. 아니고 상당히 조금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한적한 곳이 나에게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찾겠죠. 그러나 매우 고전적인 형태건 아니면 최첨단 빌딩 형태건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모습이건 간에 그런 형태보다 교회답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교회 소중함을 기억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소중함을 생각할 때 함께 기도했던 자리가 있는 곳,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올리며 땀을 흘리고 또 기도와 눈물의 흔적이 있는 그 기억이 있는 곳,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침례의 기억이 배어있는 곳, 또 아이들을 볼 때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라가면서 어른들의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받으며 자라는 곳. 얼마 전에는 켄캠프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린아이들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 그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애기 아빠가 되는 뭐 이런 아빠 엄마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다 자라서.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마치 지금도 메아리처럼 이렇게 들려오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흐뭇한 그런 미소를 띈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죠? 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함께 형제 자매들과 정다운 담소를 나누고 식사하고 일상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교회. 그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서로를 위로해주던 그 모든 기억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간직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이는 거죠. 여러 추억들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추억이 생기는 건데요. 저도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손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 좀 새롭게 사역의 형태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모님이 주일 교회에서 아이가 심술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목사님한테 데려갈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아이를 보고 아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모르죠, 제가 뒤에 있는지를. 근데 아이는 저를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콱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도 귀여운 얼굴에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또 부모님이 또 그걸 얘기하니까 나도 눈을 좀 크게 뜨고 아이를 봤더니 애가 울상이 됐어요. 그때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필요에 따라 목사가 악당 노릇도 해야 하는 새로운 사역이 있구나. 그래서 악당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로 뭐 참 재밌는 그런 기억인데요.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성도님들도 여러 교회와 연관된 경험들과 추억들이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의 모든 추억 속에서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고 예수 복음을 나누며 지내신 그런 모든 일들, 우리 성도님 하신 그 모든 일들,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려고 믿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보여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인데 그런 거기에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보고 예수는 아마 그런 분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님을 삶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중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자신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 연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해 가는 참빛교회가 이곳 아리조나 투산이라는 곳에 47년 그렇게 존재해 왔음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오직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교회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자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비춰줄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투사만 해도 100년 넘은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그런 기구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에트닉 그룹을 위한 그런 컬처 센터 같은 것도 있고 100년 가까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진리를 말합니다. 몸과 머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이 얼마나 밀접한 상태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성도님의 몸과 머리 관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생각되세요? 우리 자신의 몸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대한 내 느낌과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한 부분이라도 안 좋은 것 같고 위험하면 보호본능 작용이 일어나죠. 나 자신과 나의 머리와 나의 몸은 그렇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참 몸이라는 게 조그만한 부분이 잘 아시지만 속에 많은 그런 올겐들이 있잖아요. 올겐 중에 조직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전체 몸의 근원 전체에서 프로포션상 작은 부분인데 그거 하나 잘못되니까 어때요?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아픈 부위 거기 그 콕콕 하는 그 부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작동을 하면 몸 전체가 힘듭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이 얘기하는 몸과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와 성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공동체로서 드러났는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셨죠?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교회가 꼭 지녀야 하는 다섯 가지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한 해 한 해가 더할수록 이런 특징들이 더 분명하고 성장해 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다른 서신서학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전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트랜지셔널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로 점점 변화되어 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서신서와 달리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있었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라. 아니면은 그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르죠? 하나는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어요. 묘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프리스크립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예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아니냐? 어떤 형태는 교회의 어떤 그런 외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교회 내면의 흐르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기 보면 그들은 4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은 그리고 서로 사귄다. 서로라는 말이 있고 4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고 또 44절에 모두 함께 지내며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가 그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그 같은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 주님으로 아직 맞이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속에 이제 그 교제 속에 있는 상태이죠. 어서 교회가 돼야 하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공동체는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개인으로서 예수님과의 신앙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 받았지만 나는 교회와 연결 안 해도 난 잘 살아.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와 전혀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 말씀에서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면 되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활동하면 교회 아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랬어요.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렇죠? 가르침에 몰두하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공통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같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른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할 때 이 고백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 confess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confess. con이라는 것 같은 것을 뜻합니다. 공통적인 것. fess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요. 누구와 같은 걸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성경의 모든 부분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원래 뜻한 바를 우리가 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저자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자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누가는 누가, 마태는 마태, 바울은 바울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원래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기록을 했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기록을 했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현대 교회들이, 현대 신학자들이, 또 심지어 현대 신학교들이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그 당시의 내용이고 지금 우리 사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그게 적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제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줬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을 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이 성경 해석 부분이야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재구성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의도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만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다한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인데 사람들마다 각자 나름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교회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무너져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지고 주님의 원래 의도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교육이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이 교육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SNS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고 나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본다고 해도 그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들의 교사가 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십니까? 그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성도님과 자녀의 신앙 고백이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다른 그런 교사들을 모시고 온라인의 교사들 때문에 다른 신학 고백하는 결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해가 같고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된 신앙 고백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을 아는데도 많은 있어요. 예수가 물론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수가 구원자지만 예수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아시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다른 구원의 길도 있지 않는가? 그게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많은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아닙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 요즘에 한국 교회도 보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같은 신앙 고백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은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적 협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죠.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했죠. 서로 소유의 나눔이 있다고 했죠. 열심으로 모였죠. 날마다 모였다 했습니다. 서로 소유의 나눔. 이것은 무슨 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있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주님의, 주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의 플로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접혀져 있는 부분이 되지 않고 열려져 있는 부분이 되어줄 수 있는 것. 만약에 성도님의 혈관이 접혀져 있어요. 심장으로 흐르는 혈관이 접혀져 있으면 뭘 해야 되죠? 뚫어야 되죠. 바이패스 서저리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로 사람의 몸에서도 접혀져 있고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모든 플로어가 온전하게 있기를 원하듯이 교회도 성경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 즉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도자들의 헌신과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성도예요. 그래서 세워가기 위해 성령님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다 발휘하면서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목자는 목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협력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맡으라 하신 영적인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적인 달란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일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스트리뷰션 센터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그와 같은 역량으로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집질이 돌아가며 함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빵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사실은 성찬을 하잖아요. 빵을 뗐다 하는 것, 우리가 성찬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하나의 예식이 침례가 있죠. 성찬과 침례식과 같은 교회 예식은 하나의 엄숙한 예식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축하하는 순간이에요.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나는 그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매우 진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한다. 즉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는 길로 갈 줄 알고 같이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셀레브레이트하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된 일들, 성공적인 일들 우리가 같이 기뻐하죠. 우리 지체들의 기쁜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전과 한 해 한 해가 달라질 한 해 한 해가 덧붙여지면 덧붙여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격려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거기에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 세상의 비즈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예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길을 가자고 하는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와 가정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같이 읽죠. 사명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명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47절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을 실행함에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 제자를 삼아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고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해라. 그 과정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가 있게 하라.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그 목적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상실하고 있다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기보다는 다른 간판을 걸어오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친교가 있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왜 교회라는 간판을 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교회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가정교회로 모여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서 모두의 마음에 그런 좋은 교제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함께 경험하도록 애쓰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종말에 뭐 사인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점점 더 많이 있죠.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지? 뭐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때 가까이 너무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인을 많이 느낍니다. 자, 종말의 때를 기록한 계시록의 처음 부분을 보면 이 계시록의 그 모든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인류가 주목해서 그러기 때문에 장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소중한 진리로서 계시록이 있게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면은 계시록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 살다가 내일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면 계시록 기록이 필요 없죠. 왜 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있을 일을 보고 그러기에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계시록의 가장 출발점에 그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교회를 보시면은요, 그냥 교회 전체 일곱 교회를 한꺼번에 어떤 그런 패키지로 해가지고 교회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각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각 교회에 환경을 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어떤 형편에 있는 그 환경을 하세요. 교회가 있는 환경을 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처해 있는 사정을 하십니다. 그 뭐 고라당이 있다든지 뭐 이세벨의 그런 파가 있다든지 그와 같은 사정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의 신앙을 꿰뚫어 보시고 계심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가 투산에 있죠. 교회가 투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투산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보다도 훨씬 더 깊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환경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정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교회를 기억하듯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기억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장 the best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게 교회와의 연결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니 너도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도님을 그만큼 영원히 기억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니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 성찬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 이 살을 맞이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